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4장에는 물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 6장에는 양식, 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6장의 맨 앞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겼던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해내신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 삽입되고 그 다음에 사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였는데 이제는 광야가 아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계속해서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들의 영혼에 챌린지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마음속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결국 요한복음 6장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스스로 제자라고 일컬었던 사람들도 열두 제자만 제외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떡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챌린지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더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은 너희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결국 그거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다. 사실 6장 앞부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육신에 병들었던 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건강하기 위하여, 결국은 육신의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통하여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거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심각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결국 먹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나도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결국 내 등도 따시지 않으면, 결국 나도 병 고치지 않으면, 나도 세상에서 남들처럼 좀잘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이 잘못된 결론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만큼 세상의 것에 예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부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양식으로 채워주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적.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것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던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던 아니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일이던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어떤 해프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지, 곧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결국 그 결론은 뭐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발견하고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바로 그 구원자, 그 선지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갈 때 어떤 이제 기적이 일어났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에 남으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만나를 먹었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엄청난 이 무리가, 이 인파가 도대체 그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뭘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의 배고픔을 하늘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참 놀랐습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그리고 물도 마셨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사건을 이 재현해내신, 만나 사건을 재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떼어 나눌 때에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먹을 수 없는 사람, 없었던 사람들이 먹게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the prophet, 그 선지자다. 이렇게 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던 거죠. 아,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찾으실 시간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건 이제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세계 설교가 기록된 거잖아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준 설교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언약,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겠죠.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므로 모세가 못 마친 일을 그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아는 의미에서 아, 이 말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맞습니다. 맨 마지막 신명기의 사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트위스트가 나오는 거죠. 한번 비트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셨던 자요 등등 여러 가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여호수아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아니었다.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제 계속하여 백성들이 기다려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가 누구냐? 이 백성들을 구원할 그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The prophet,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심지어는 유대의 리더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네가 바로 그 선지자나 선지자냐? 요한이 말하죠. 나는 아니라 내 뒤에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그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다른 분이 오신다. 그 선지자는 뒤에 오신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은 만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나의 교훈은 뭐냐라는 거죠. 만나의 교훈은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만나는 단순히 먹는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또 돌아가면 답이 나오는데요. 8장 2절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좀 의아하죠? 분명히 떡을 주시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을 먹였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라는 떡은 특별한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요, 저들이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떡도 아니었고요. 만나는 만나 자체의 어떤 보장이 있는 떡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얼려놓고 나중에 뭐 먹을 수도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만나는 만나 자체의 보증이 없어요. 단, 어디에 보증이 있느냐?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이 떡은 떡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게 의미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똑같이 이를 재현하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굶주려 있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될 거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면 될 거 아니냐?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죠? 사람이 배고프다고, 사람이 속이 허하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해야 한다. 여러분, 무조건 돈이 된다고 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또는 비즈니스를 찾을 때도 그 고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을 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도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들이 적어도 들어가 있어야 크리스찬다운 거죠. 물론 세상에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뭐 100%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것을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거고 이민자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에게 오는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하지 않아요. 저렇게 가면 좀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받겠지. 저기 가면 좀 더 물질이 생기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눈초리를 의지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명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구나라고 접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지만 그러나 믿으셨어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주려 굶주려 죽게 하지 않으신다. 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 취하지 않으신다. 생명을 취하실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몇 년 먹을 거 쌓아놨다고 배를 두들기면서 이제는 편안히 살자 내 영혼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네게 것이 되겠느냐. 거꾸로 적용하는 말이죠. 만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든 뭐 두 끼든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 하세요? 식기도. 식기도가 참 트리키합니다. 저도 가끔 식기도 하고 나면 무슨 기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매일 하는 건 그냥 눈 감고 눈을 뜨는 건지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의 매너리즘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만나와 같은 거라면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하여 이 음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음식 먹고 힘있게 살게 하시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먹으면서 더욱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만나의 교훈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나에서 끝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네게 주시는 떡은 영생하도록 이르는 떡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34절에. 이 말이 그 여인이 한 얘기 아니야.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길들어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목이 엘리베이트,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 내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셨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이 양식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의 의미가 이것만 먹고 살라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점프를.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먹고 사는 수준에.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것은 뭐냐? 아,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한 이후에 보상한 삶을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고차원적인 보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일종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교회 나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의미도 주시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유혹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직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송장이에요, 송장. 뭐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있죠. 괴물이에요. 그런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성경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그거 믿지 않으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뭐하러 선교합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뭐 다 던져버리고 해외로 복음 전하겠다고 뛰어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생명과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 땅에서 생존하다가 뭐죠? 마지막에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패망이다, 멸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고상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근데 자꾸 우리는 저쪽으로 가요. 문화생활.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양식처럼 베이직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건 럭셔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얘 왜 양식이라 그러냐? 오늘날 말하는 뭐 먹방 방송에서 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생존이었고 5,000명에게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은 생존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면 너희는 죽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따르게 유도합니다. 따르게 유도합니다. 제가 요새 정치에 대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좌파니 우파니 그런 고민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죠. 한국에도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좀 조금 속이 불편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다. 근데 미국도 요새 그렇게 됐어요. 금요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그 세 가지의 키워드가 뭐냐? 이 말을 부통령 펜스가 이야기를 했던 거를 제가 듣고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세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압니까? Job, job, job. Job을 세 번 얘기하더라고요. That's the three keywords. Job, job, job.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아, 참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Job이 있어야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존보다 어떤 본인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잡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잡을 갖기 위해서 존재해요.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존재하기 위해서 잡을 갖는 건데 존재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아, 그걸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거는 좀 너무 요구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먹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공의로 나라의 질서를 잡는 일. 다시 말해서 개인의 생존과 개인의 어떤 자기 채움으로 끝나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민족 단위, 나라 단위, 국가 단위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사회성의 의미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고 영도자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민주주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권이 백성에게 있어요. 민주주의 중요해요. 자유라는 가치도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익스프레스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신앙하고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대로 그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믿어요.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 싫어요. 독재주의 싫어요. 저는 자유가 좋아요. 자유.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신념, 내게 주신 삶의 소명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국가에는 공공성이 있어요. Republic. 공공성의 문제가 있어요. 공공성의 문제는 뭐예요? 이건 단순히 내게 주권이 있다, 내게 어떤 권리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못 가졌던 서로를 돌보며 채워져야 할 우리의 공공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도 공공의 사명이 있고 개인도 공공의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사유화해가지고 뭐 정치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기 돈 채워 먹으려고 하는 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언급하지 않고 자꾸만 개인의 충족만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꾸 가요. 뭐 자꾸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걱정은 좀 된다는 거예요. 뭐 잘하겠죠. 근데 걱정은 되는 게 비즈니스 뭐예요? 상대를 제압해서 내게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도 모든 관계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미국이라면 여태까지 미국이 가졌던 이상이라면 물론 미국이 항상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미국이 지금까지 왔는가. 적어도 미국 같은 슈퍼파워라면 미국이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어떤 국가의 의미도 존중하고 바운더리도 존중하는 그런 정말 국가라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미국 아닌가? 그게 미국 아닌가? 여러분 미국이 왜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내고 평화봉사단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피스콜프도 세계 곳곳에 가서 미국 국기 조그만 거 달고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기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권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도 좋은 나라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도요 선교사 많이 보내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도요 코이카 뭐 이런 거 대단해요. 지금 한국도 피스콜 운동이 엄청나요. 평화봉사단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World Friends of Korea 이래가지고 이름을 달고요. 곳곳 아프리카 곳곳에 가면 이민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봉사단들이 와서 몇 년씩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 왜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삶 전반에 미치는 의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의식의 변화. 먹고 사는 거는 수단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인 것은 짐승이에요. 생존이 목적인 건 짐승이에요. 인간은 생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도 죽었다가 살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존보다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좀 배짱 있게 사세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문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건 호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필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 나를 먹으면 너희가 그렇게 살겠다. 진정한 의미에서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먹음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먹음과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이 뭐죠?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당시 사람들은 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너의 살과 너의 피를 먹겠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식인이냐?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되냐?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문서화해서 그들이 읽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성찬의 의미로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성례에 참여하며 때에 따라 성례에 참여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곧 먹고 마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성례조차도 성례입니다. 예식. 물론 거기에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떡은 떡일 뿐이다. 포도즙은 포도즙일 뿐이다. 우리는 떡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실제적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소위 이 화채설, 바뀐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구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컴플렉스하죠.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그러나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바뀐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았을 때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백성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설명을 하십니다. 63절에. 63절 볼까요? 자, 63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아, 나는 너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피지컬리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는 것 같은 믿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의 실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음식을 내 입에 넣고 맛을 보고 음식을 씹고 음식을 삼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그럼. 나 믿어.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씹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삼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작용이 들어가 있다. 저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이시고 계십니까? 이걸 생각해 봄직하겠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 때문에 쓰고 말씀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Stand or fall. 말씀. Sola Scriptura.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은 쓰든지 무너지든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EM 예배 때 우리 조영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 조영천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겠다고 성경을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거 했다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보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몰라. 우리 EM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한번 제가 남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가르친 것 같지가 않아. 별로. 그게 참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면서 왜 나가서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목사님, 우리 제대로 합시다. 나가서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다시 말해서 뭐, 우리는 선교를 한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는 채워지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 위선이라고 해도 좋고 좀 허상이라고 해도 좋고 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이 교리와 말씀을 부딪히며 소화시키는 그 과정이 나의 삶 속에 불꽃 튀듯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없는데 그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맛보고 좀 더 씹고 좀 더 삼킬 수 있을까. 못하면 못한다고 좀 외치세요.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못하면 목사님 좀 제대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설교도 좀 제대로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설교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럼 제가 다 들어요. It's okay.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뭐 오늘은 좀 뭐 졸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갈급합니다. 나 배고픕니다. 나 목마릅니다. 그런 표현이라면 great.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 대변해 주시는 보혜사는 성령. 성령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죄와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계시니까 이곳에 우리 안에 주여 역사하소서. 내 삶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득 채우시게 하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먹는 거예요. 먹는 행위.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 속에 삶을 교제하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왜 이 6장 중간에 이 디베랴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거기 들어갔을까 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짧은 뭐 16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왜 먹는 이야기 하는 중간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12광주리에 남겼습니다. 12광주리가 왜 남았을까요, 여러분? 12광주리 남은 이유는 12명이 걷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자가 12명이니까. 그래서 12명이 걷어서 12광주리를 남겼는데, 이 남긴 광주리를 갖고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까요? 팔아먹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그날 다 일 끝나고 12광주리를 열심히 날라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12광주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져라, 너 하나씩 가져라. 그러니까 들고서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앞으로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셨구나.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나는 똑같은 음식은 두 번 다시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는 절대로 똑같은 거 두 끼 연속해서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 뭐 오병이어 쪼가리 남은 거 이 찌꺼기 이걸 왜 먹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지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때로 돌아가. 생존이에요,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 이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선 그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야, 열두 광주리. 야, 나한테도 이만큼 광주리에 지금 떡과 생선이 지금 쪼가리지만 남아있다. 이거 먹으면 적어도 며칠은 견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뭐죠? 그 배가 풍랑에 부딪혀. 생존의 문제가 떡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떡이고 뭐고 오늘 내 생명 다 하겠어.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이 노를 지면서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 광주리씩 차고 있어요 지금. 광주리 하나씩 차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딪혀요.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부딪혀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열심히 노를 짓는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오케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같은 메시지예요. 열두 광주리가 답이 아니었다. 답은 예수님 자신이었다. 오늘도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목적이 채워진다, 충족된다. 여러분, 영혼이 배고픔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영혼이 배고프면 비참해요. 비참해요. 떡은 많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비참해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잔치 음식을 해놨는데 그 잔치에 모여있는 식구들이 서로 막 헐뜯고 싸우기 시작하면 음식이 다 보기 싫어요. 비참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마른 떡을 하나 갖고 있어도 둘이 그 떡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위로하며 사랑하면 그 음식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달라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